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5장 가능하면 전체를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은 우선 24장과 무척 대조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현장을 한번 잠깐 기억해 볼까요? 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이 은신에 있는 굴로 사울이 제 발로 찾아 들어와서 잠을 잤는지 용변을 봤는지 와중에 다윗은 그를 얼마든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처단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압도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사울을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죠. 그 옷자락을 벤 사건은 왕국이 드디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영적인 암시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영문도 모른 채 볼일을 끝내고 나가는 사울을 불러세워서 다윗이 모든 정황을 밝히죠. 내가 당신을 처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을 알기에 내가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둘 사이에 아주 묘한 인정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사울의 집은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울이 한 얘기입니다. 누굴 보고? 다윗을 보고. 이게 다윗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나라가 내게 넘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사울도 이미 자기 손에 이 나라가 떠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인간의 힘으로 찬탈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때조차 정당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다윗의 손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25장을 맞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사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본문은 24장 끝부분에 올려붙어 있어야 문맥상 좀 어울릴 것도 같고 한데 오늘 25장이 시작되는 첫 절에 이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한 인생의 죽음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요일마다 1장서부터 쭉 이렇게 사무엘서를 공부해 오면서 사무엘이 맡았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말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역사 속에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해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준비케 하시죠? 다윗의 왕국.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사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았어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역사의 책무가 뭐냐면 사사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정시대를 엽니다. 근데 그 왕정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허락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허락한 내용이에요. 첫 왕은 실패하죠. 지금까지 쭉 살펴본 사울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가면서 견고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사 속에 맡았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즉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때까지 사무엘은 그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죠? 사울도 심정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나라는 네게 넘어갈 것이다. 나도 안다. 다윗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자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까지가 그의 맡은 역할이에요. 어떤 인생이든지 의미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사람의 시대와 사명이 끝날 때 그 사람을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세상이 험악해도 아유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해야 될 녹두리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들면 아유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요즘은 덜 하세요. 근데 힘들 때는 그런 말씀을 가끔 권사님이 그런 말을 자꾸 하세요. 예. 여기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 그런 말 하시면은 뭐라 그러세요. 아빠 엄마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명이 다해야 데려가시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은 바란 광야로 일어나 내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70인령은 뭐냐면 구약까지 헬라말로 번역한 아주 중요한 그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여기 사실 바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주된 무대가 되는 마온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지명이 정확히 맞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 개역개정에 이 바란 광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 갈멜은 엘리야가 기도하던 그 갈멜이 아닙니다. 비슷한 지명인데 다른 지역이에요.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참 한 사람을 묘사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의 인격의 총체적 아이콘인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지 않고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보다는 부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 부자야 이게 듣기가 좋겠어요. 저 사람 참 인격자야. 어느 쪽이 듣기가 즐거울까요? 말로는 후자라 그러시겠지만 속으로는 앞이 이야기도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삼각구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사실상 세 사람이에요. 근데 주된 상대가 나발이라는 사람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는 사실상 주변 인물이에요. 이제 그런 삼각구도로 오늘 스토리가 이제 얼개가 이렇게 엮어서 교차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 양이 3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날 때 일정한 텀이 있어요. 양털 깎는 것도 아무데나 수시로 깎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축제입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이때는 마을에 불황아나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그 축제에 참여하고 먹도록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은 지나가는 계기나 나그네를 절대 그냥 보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결법하고 식사법하고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아주 일관되게 중요한 구속의 상징이 담겨진 그림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자가 이제 양털을 깎는 축제의 기간이 되었어요. 이때 3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이 뒤에 나오죠. 나발. 자, 나발이라는 이름은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예요. 어리석은 자. 뭔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 민족이 일찍이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조크입니다. 또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좀 위험해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근처에 은신해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부잣집에 축제날이 되어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이게 이제 글자를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광야를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그가 지금 거느린 남정 식구만 600명이에요. 이 작은 식솔이 아니죠. 그러니까 줄잡아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들의 입을 책임진 리더인데 리더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예? 리더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것이 리더의 제일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깊은 적용거리입니다. 목사의 제일 중요한 책임은 양떼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진장님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간사나 리더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아니다. 항상 목사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실제 주전벌이하는 그런 먹을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양떼들에게 시시때때로 적절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의 책임이에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그 따르는 식솔들에게 배를 굶기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한 마을에, 평화로운 마을에 괴뢰군이 어느 날 낙오가 되죠? 거기 며칠 섞여 살면서 신기한 걸 발견하죠? 인민군 장교가. 정재영 씨가 아마 그 인민군 장교로 나올 겁니다. 평화로운 마을을 보면서 그 촌장에게 물어요. 영감님의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주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날리죠. 뭐 별거 있습니까? 잘 먹여야죠, 뭐. 딱 한마디 하죠.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율경비대를 아마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또 이렇게 목장,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도 때나 광야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쓸려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목자들을, 재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공개를 받아가면서 그 식솔들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에 잔칫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년 10명을 보내서 10명쯤 보내야 수백 명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보내서 아마 양식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저를 볼까요? 이 나발이 다윗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이건 알고 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이건 영적인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절대 부부의 윤리나 이런 시각에서 본문을 보면 해석이 헝클어집니다. 나발은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뭐야? 나 몰라 그런 사람. 이런 거죠. 북경 올림픽 때 야구에서 우리가 최초로 금메달을 땄죠. 아시안게임 말고 북경에서 올림픽 할 때. 그때 아마 8전 전승인가 9전 전승을 했을 거예요. 미국도 참석을 했고 쿠바도 야구 강국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일본도 물론 참여를 했고 전부 베스트를 꾸려가지고 야구에 올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항상 일본과 우리는 미묘한 그런 역사적 감정 때문에 항상 긴장관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자들이 일본 감독이 그 당시 누구였는가 하면 유명한 호시노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호시노. 별걸 다 기억하죠?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한창 요미우리인가에서 활동하던 이승엽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을 했죠. 호시노 감독에게 이제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승엽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호시노 감독이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한때 시끄러웠어요. 이승엽이니노 모르면이다. 그랬어요. 이승엽 선수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르지 않죠.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식의 발언인 거죠. 나발이 영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는 것을 지금 1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들먹거리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런데 이 소년들이 가서 이 나발의 반응을 곧이 곧대로 다윗에게 일러 바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1절. 아직 나발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염을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시다. 여기까지가 1단락이에요. 다윗이 뭘 선언합니까? 복수다. 전쟁이다. 자, 무장해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이제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게 24장의 동굴에서 만난 다윗의 모습은 어느덧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렇죠? 놀랍죠.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다윗의 얼굴 표정이 너무도 험악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은 우리는 성경 기자의 날카로운 배열과 비교를 통해서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동굴 안에서 다윗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시간에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았던 성령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놓아주었을 경우엔 자기에게 돌아올 또 다른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로 복수의 칼을 들고 얼굴이 변해 있습니까? 먹고 사는 세끼 밥 문제에 금방 돌변해 있어요. 자, 이건 다른 사람입니까? 다윗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까? 다윗 안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자들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시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사소해 보이고 자질구레해 보이는 새끼 밥 문제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공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장의 사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토록 위험천만한 도망길에서도 칼 빼기를, 칼 쓰기를 마다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소년들의 보고 앞에 칼을 뽑습니다. 처단하겠다고. 전쟁을 선언하고 나섭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게 싸워요. 늘 양자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일상을 묵상해보면 내가 엄청난 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항상 사소한데 나도 모르게 붕괴음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항상 싱크홀 신드롬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요즘 그런 사고가 많이 나죠?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기우뚱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죠. 이미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는 계속 흙이 갉아먹어가면서 이 건물 무너질 날짜만 잡고 있었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이 두 개의 영역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이게 시계추처럼 항상 싸워요. 왔다 갔다 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덜 충만할 때는 또 별 오만 잡생각에 다 붙들려가지고 사소한 것에도 그렁거리고 약이 올라서 분노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뜻밖의 중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오늘 사실상 주변 인물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어리석은 자의 나발의 아내입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을 만나보십시다. 14절. 여러분, 하나 성경 어려울 거 없죠? 네, 너무 쉽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때 나발의 아내는 집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하였나이다. 모욕하였나이다. 정확하죠? 모욕한 겁니다, 다윗을. 그 나발의 종들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양떼, 소떼를 몰고 짐승들을 꼴을 매기고 칠 때 그 다윗의 병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아비가엘에게 리포트하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어줬어요? 울타리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담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적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나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육적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울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에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계열과는 항상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남편에게 1절 알리지 않고 뭔가를 꾸밉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이 손이 커요, 여자가.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네, 아직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육체적인 격한 복수심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나발을 향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격정을 품고 다윗은 지금 산길을 가는 겁니다. 산길을 만나는데 여기서 지금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어떻게 만나는 걸 한번 보십시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여기 남자라는 말로 의역을 했는데 사실상 원문에 보면 마슈틴 바키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이 누굽니까? 그걸 이제 여긴 남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그게 조금 속옵니다. 속어. 히브리 말에. 근데 이제 우리 한글 말에는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기의 복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하려고 혈기 살기 등등 해서 지금 점점 나발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때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러분, 아비가일이 땅에서 내려 엎드리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비가일은 계시적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 무려 31절까지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가 매우 문장이 어색할 정도로 20번이나 넘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발언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 하나 감춰져 있고 놀라운 발언이 하나 또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대목을 3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을 뭐라고 그러고 있죠? 이름대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발이 지금 현재 이 구절 현재 시점으로 시간상으로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비가일이 피를 흘리는 자는, 보복을 하는 자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이것이 계시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친히 당신이 칼에다 피를 묻히는 일을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누구의 집을 세워달라 그러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거 누구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여기서 사실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견고히 세워져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부의 윤리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지금 대화지만은 아비가일은 이 다윗 앞에 내 주로 고백하면서 내 주의 집이, 내 주의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다윗의 집이에요. 그럼 다윗의 집은 곧 그리스도의 도래할 나라를 얘기합니다. 내 주의 집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절대 당신이 이 보복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다윗의 집을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집을 통해서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기 두 종류의 도구가 등장을 해요. 생명 싸개와 물맷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생명 싸개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목동들이 양을 치러 돌아다닐 때 저녁이면 양을 헤아립니다. 이탈한 양은 없는가? 또라이 같은 양이 또 있어가지고 또 새진 않았나? 이렇게 양을 세는데 그때는 양 세는 셈법이 참 재미있었어요. 이런 그 보자기 같은 싸개에다가 돌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한 놈 한 놈씩. 그러면 그 보자기 안에 돌 수가 뭐가 됩니까? 양의 수가 되고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생명이 보호된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명 싸개라 그럽니다. 이게 생명 싸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은 사실상 다윗의 집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을 마치 여기에 무슨 싸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까? 생명 싸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카운트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카운트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물맷돌은 보자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물맷돌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생명돌은 보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반대 개념이죠. 물맷돌이 밖으로 나갈 때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도록 돼 있을까요? 원수의 세력을 향해서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대화와 고백 속에는 굉장한 신학과 신앙과 예언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29절을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발도 당신이 원수가 풀려고 보복에 혈기를 부리고 칼을 빼어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24장에서는 굴 속에서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 한 장도 넘겨오지 않아서 다윗의 얼굴은 지금 울그락불그락 변해 있고 육의 세력에 짓눌려 있어요. 이 두 그림이 한 성도의 영혼 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때 이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계시적 음성을 통해서 다윗 속에 감추어지고 덮어져 있던 하나님의 본래의 아름다운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되찾아지고 회복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뭘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누구 책을 읽게 되었는가 하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되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대목에서 아주 재밌는 인사이트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아비가일은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메인 스토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주변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 인물이지만 그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과 다윗의 마음에 덮여져 있던 그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았던 약속의 모습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부딪히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 아비가일이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유진 피터슨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아비가일은 뭘까?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같이 하늘이 얼마나 높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길가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미 이런 데는 코스모스가 피어서 하늘하늘거립니다. 또 이 도심의 생활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짓눌려서 살다 보면 답답해요. 그럼 조금만 우리가 교회로 나가도 이게 초록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에이, 내가 괜히 열냈구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내가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놓고 널려 놓은 일반 은총의 모습들. 또 그렇게 막 열받아 가지고 에이 그러고 나왔다가 성실하게 거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는 정직한 서민들의 그 깊게 패인 주름 속에 그 송글송글 맺힌 땀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런 게 전부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만들어놓은 원래의 아름다움. 그것이 아비가일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일반 은총의 원리.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건강심리학자인 어느 여성 학자가 재밌는 그 연구를 하나 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병이 걸리고 죽는 줄 아는데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오히려 건강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이 걸리고 죽는데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스트레스는 절대 나쁜 게 아니랍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텐션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잘못된 선입관으로 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트레스는 나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어떻게? 에? 이 세상에서 뭔 재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그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학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 정말 그렇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지.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골병을 드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갑자기 스트레스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비가일이 되든지 주변에서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DNA와 세포를 열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가지로 메시지화 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길거리 산 속에서 만난 여인의 이 허접한 태도를 다윗이 뭐야 이거는 치워 하고 그냥 자기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계속 내달렸다면 나라는 빼앗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아닙니다. 다윗의 집은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돼요. 다윗의 집은 혈기와 육체적인 복수로 만들어지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나라요.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로서 다윗의 나라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울과 다른 나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비가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 다 같이 시작.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진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들파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지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정확하게 아비가일은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다윗의 집으로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넘어갈 것을 정확하게 암시하는 예언적 발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드디어 카메라 렌즈는 나발의 집으로 이제 조명을 합니다. 아내는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잔치는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놨어요, 남편이.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일 오늘의 하루의 일락을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패턴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낙담하여, 풋노트에 보면 밑에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마음이 죽어.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로 내가 당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오는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제서야 술에서 깨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우린 이것을 의학용어로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결국 누가 심판하도록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맡긴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미리 제실력으로, 제혈기로 처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뭐 심판할 걸 믿으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발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훗날 그 아내를 자기의 집에 영원히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의 집은 곧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쭉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에 다윗을 온전하게 앉히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검증해 가십니다. 근데 이 속에서 하마터면 오늘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큰 낭패를 볼 뻔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오늘날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살아나셔서 충만하셔서 나에게 귀로 일반 은총으로 자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누가 들려주시는 음성일까요? 내 안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그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아비가일처럼 나에게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온 세포를 열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도 아비가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아비가일처럼 들려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람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람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제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읍시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에 있다가도 사소한 것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점이 늘 내 신앙의 발목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방법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이 시대 앞에 겸손히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외면치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